초대합니다.
CBS 다음을 향한 걸음 15분 MZ세대의 행복한 오늘을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의 내일을 위해 전북 CBS가 준비한 15분의 메시지 다음을 향한 걸음 15분 오늘은 하나됨 교회 이동현 목사와 함께 걷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세요?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신앙인이라면 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처럼 든든한 보호자가 있습니다. 삶에서 지치고 힘들 때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며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함께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게 있는 것 첫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주로 어떤 때 이런 말을 할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2010년에 개봉한 내 이름은 칸이라는 인도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칸은 천재성과 자폐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 신자인 무슬림이었죠. 인도는 대부분이 힌두교 신자이지만 무슬림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종교의 갈등도 크죠. 어느 날 칸은 동네에서 한 무리의 무슬림 남자들이 힌두교도는 전부 다 때려 죽여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했죠.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단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그 외의 기준은 없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칸은 어머니의 이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담아두고 살게 돼요. 사람을 보는 관점에 무슬림이냐 힌두교도냐 하는 종교의 차이나 사람의 외모나 장애 또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인도의 국민 배우 중 한 사람인 샤룩칸이라는 배우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시간 있을 때 영화 전체를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인 헨리 포드가 했다고 알려진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물론 두 사람 다 옳다. 언제나 자신의 경험이 그러한 마음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19세기 미국의 여류 시인 엘라 휠러 윌콕스의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라는 시가 있는데요. 장영희 번역가님의 번역본이에요. 오늘날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지요. 단지 두 부류의 사람들 뿐 더는 없어요. 죄인과 성자는 아니에요. 잘 알다시피. 선한 이에게도 나쁜 점이, 나쁜 이에게도 좋은 점이 있지요. 부자와 가난뱅이도 아니죠. 한 사람의 재산을 평가하려면 그의 양심과 건강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하니까요. 겸손과 거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짧은 인생에서 잘난 척하며 사는 이는 사람으로 칠 수 없잖아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도 아니지요. 유수 같은 세월 속에 누구나 웃을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으니까요. 아니죠. 내가 말하는 이 세상 사람의 두 부류란 짐을 드는 자와 비스듬히 기대는 자랍니다. 어딜 가든 보게 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늘 이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는 걸. 그리고 참으로 이상한 일은 내 생각엔 기대는 자가 스물이라면 짐 드는 사람은 하나뿐이죠.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길을 가는 이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남에게 당신 몫의 짐을 지우고 걱정과 근심을 끼치는 기대는 사람인가요? 예, 이렇게 영화 내 이름은 칸 이야기, 헨리 포드의 이야기, 엘라 휠러 윌콕스의 시 세 가지 사례를 얘기해봤어요. 다들 좋은 얘기들이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죠? 그것은 사람을 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져요.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관점이고 가치관이지만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분류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는 건지 볼까요? 바로 베드로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걸까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사건의 재구성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본문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때는 1세기, 대략 AD 30년 전후의 어느 맑은 날 오후 3시경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인 아름다운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마침 그때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40여 년을 살아온 한 사람을 들쳐메고 올라와 여기 아름다운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앉은뱅이는 날마다 성전의 이 자리에 앉아 구걸을 해서 겨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오늘도 다른 날과 별 다를 것 없는 날이었죠.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성전으로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죽지 않고 겨우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계속될 뿐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오늘 이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뭐하러 성전에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 1절에 보니까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라고 했어요. 기도하러 왔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을 구별하여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 기도 시간을 지키러 성전에 왔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라 습관이 될 만큼 자주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습관처럼 반복하는 기도 생활의 일상 속에서 오늘 그 앉은뱅이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를 주목해서 보고 우리를 보시오 하고 불렀어요. 그러자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뭔가 큰 돈이라도 주려나 하는 마음으로 힘없이 떨구고 있던 고개를 들어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베드로와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자,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반부를 재구성한 1절에서 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한숨 돌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날 성전에 이 아름다운 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갔어요. 아니, 그날뿐만 아니라 그전에 수많은 날들 동안 구걸하는 그에게 그저 율법의 의무를 따라 푼돈을 던져주는 사람들은 있었어도 지금 베드로처럼 그를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를 불렀을까요?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그를 눈여겨보았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그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에게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무엇인가를 주시고 선포하실 때 먼저 그들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인데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라고 했고요. 또 누가복음 13장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셨던 것일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셨다고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이외에 무엇을 그들에게서 보셨던 것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매국노이자 죄인으로 외모도 볼품없고 키도 작아 경멸의 대상으로 보였을 뿐이었겠죠. 18년 동안 귀신 들려 몸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고 고통받아온 여인도 사람들은 딱하다, 불쌍하다, 동정하면서도 그의 죄 또는 그의 가족의 죄로 인해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가 잘못한 게 없다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겠느냐라면서 말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그런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멀리했어요. 보여지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을 자기들과 다른 하자가 있는 사람이고 결핍이 있는 인간이라고 볼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당신이 필요한 한 영혼을 보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당신으로 인해 결핍이 채워지고 찢어진 상처와 고통이 아물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야 할 필요를 보셨던 거죠. 그들이 겉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들 영혼이 절규하는 소리를 고통에 몸부림치는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보셨고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인생은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오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서거나 걸어보지 못하고 앉은뱅이로 살아야만 했던 그를 베드로 역시 눈여겨보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지만 그에게는 당신이 필요한 한 영혼을 눈여겨보시는 이 예수님이 계셨죠. 본문 6절에서 8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씩 다시 들여다볼까요?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예, 은과 금이 없다고요. 그럼 그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죠. 그것을 앉은뱅이인 그 사람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대략 40세쯤 되었다고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그가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그 즉시로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걸을 뿐만 아니라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자기 발로 걸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죠. 그의 인생이 새로 태어난 인생처럼 완전히 바뀌게 된 날이 오늘이 되었던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던 일이 뭘까요? 예, 바로 이거죠. 자기 발로 일어나 걷는 것. 그 한 가지가 가장 원하고 필요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왜 그걸 구하지 않았을까요? 조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을 때도 그의 마음에는 혹시 은과 금이라도 주려나 하는 마음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왜 그는 그에게 가장 필요하고 억만금을 준다 해도 그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자기 발로 일어나 걷는 것을 구하지 않았느냐는 말이죠. 간단합니다. 아무도 그걸 해줄 수 없어서예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걸 안 바랐을까요? 어디서 누가 비슷한 병이라도 고쳤더라는 소문을 들었다면 거기가 얼마나 멀든 얼마나 돈이 많이 들든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했을 겁니다. 자기가 큰 병을 앓았거나 장애를 가졌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낫기 힘든 병으로 고통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심정이 너무나 공감이 될 거예요. 한 가닥 지푸라기 같은 희망의 끈을 붙잡았다가 다시 그 희망의 끈이 끊어지고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반복하고 반복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희망의 빛은 사라져갔겠죠. 지금 21세기는 눈부실 정도로 의술이 발전했고 첨단화되었어요. 그런데도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 그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이 느끼는 절망은 얼마나 컸을까요?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사람들의 경멸의 시선을 받아야 되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걷고 뛰고 일하고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거지? 왜 나는 죄인 취급을 받으며 손가락질 당해야 하는 걸까? 아마도 그런 원망과 분노 속에 죽지 못해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그 능력 자체가 되어 그의 짐을 벗겨주었습니다. 아무도 풀어주지 못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렇게 두 종류라고 했어요. 그 차이를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비춰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까? 이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의 남은 부분을 함께 더 깊이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것이라는 같은 고백과 함께 살아갈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을 향한 걸음 15분. MZ세대의 행복한 오늘을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의 내일을 위해 전북 CBS가 준비한 15분의 메시지, 다음을 향한 걸음 15분. 오늘은 하나됨교회 이동현 목사와 함께 걸었습니다.
저 강남과 함께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바쁘니까 부지런히 해야죠.
월급날이 제일 기뻐요.
한국이 흥해 반해서 트로트 가수가 됐습니다.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CBS